오늘 이제 창세기 46장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은 크게 그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이 살아 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가족들의 이름,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70인의 가족들 명단이 기록이 되어지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 요셉과 감동적인 그런 회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왕과 만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요셉이 안내하는 내용들이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36km 정도 오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이제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 땅이 갈라지는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이 되고, 그리고 브엘세바 북쪽으로 올라오면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어디 서게 됐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또 이집트 땅을 구분 짓는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이제 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2절 말씀, 이제 그 밤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제 너곧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올라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곧 만나게 되고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너의 끝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주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보내주었던 수레를 타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브엘세바에서 참 이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가 참 창세기, 그러니까 28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28장에 이제 베델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다시금 그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었고 돌아와서 참 이 에서와 또 큰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얍복강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이제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도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 제단을 쌓느냐? 이제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 화해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베델을 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딸 하나 있었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보복으로 큰 살인을 범해서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갈 때 그때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서 두 번째 제단. 이 두 번째, 이 두 사건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은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순서가 뭐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 창세기 기사를 딱 보시면은 45장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항상 불안한 사람, 항상 불안한 사람, 조마조마한 사람입니다. 꼭 누구하고 같습니까? 자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뭐 좀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 불안해. 그런데 이제 46장부터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46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야곱의 모습은 뭐냐? 거의 성자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저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그 야곱의 그 어떤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거의 성자에 가깝습니다. 성자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출발되는 부분인데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가 담겨져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이 야곱에게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그리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는지, 그리고 함께 갔던 가족들은 어떻게 될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모든 불확실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시켜 주십니다. 말씀하셨죠? 야,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것이고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 올라올 이 다시금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도록 끝까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저는 요셉과 야곱과 우리들의 삶이 다 뭐 엄청나게 다르지만 하나 뭐 비슷한 것이 있다면은 이 야곱의 삶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2013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2013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2013년 시작하면서 뭐 지난주 돌핏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까웠던 우리 친척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저는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는 참 뭐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헌신하셨는데,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암이 발견이 되셔서 손이 서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또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참 불과 한 주 정도만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 한 해가 또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구나. 이 한 해 또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마음을 쏟아부으며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확실한 2013년을 향해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한 해 동안 너와 함께 할 거다.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할 거다. 너희 직장과 함께 할 거고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같이 갈 거다 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영혼에 담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하면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낳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벤,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또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33명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는 이제 레아가 또 야곱에게 주었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실바였고 그 실바를 통해 야곱이 낳았던 아들과 손주들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2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모두 14명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라헬의 또 여종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주었던 여종, 그 이름은 빌하였고 그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과 손주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정리를 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며느리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뭐 옛날이니까,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몇 명이었느냐? 66명이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였고 27절을 보면 66명에다가 지금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69명이었고 거기에 야곱 자신이 포함이 되니까 같이 내려갔던 그 가족들은 모두 70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 이 말씀을 쭉 보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이제 성경에 이 이름들 나오면 뭐 발음부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을 쭉 이렇게 보다가 70명입니다. 70명.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려갈 때 70명이었다. 조상들이 내려올 때 7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기록을 합니다. 성도님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그래서 대부분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그런 어떤 규모로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요, 지금 이제 여기 70명 중에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쭉 앞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큰아들이 누구죠? 큰아들 르우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이런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지들이 쭉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았습니까?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상당히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르우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남이었지만 그 아버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빌하, 아버지의 참 네 번째 부인이었던 빌하와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남으로서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들과 거짓말로 협상을 하고 그래서 할례받은 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대량 살인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도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아들 둘이가 죽습니다. 셋째 아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참 그 큰 며느리가 안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 독차지하는 것 보면서 분노와 미움을 느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바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아버지한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한 20년 세월을 그 비밀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자기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주는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안 그러신가요? 이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30년이 지났을 때는 바로 이들의 후손 후손들이 자라고 해서 430년이 지난 후에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자리매겨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로벤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모세가 났잖아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12명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구와 좀 비교를 하게 되었느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어땠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을 좀 떠났죠.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과 기적적으로 화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33장을 보면 이 야곱과 기적적으로 화해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거처하고 있었던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에서의 기록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뒤에 족보는 나오지만 그것으로 에서의 이야기는 맞춰지게 되고 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완전한 외인으로 그는 전락됩니다. 성도님들, 똑같이 문제가 많고 똑같이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유리되어지는 버림받는 삶이 되고 이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들이 됐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이런 거대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하나 잘한 게 뭐죠? 하나 잘한 게 뭡니까? 때로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했고 때로는 참 뭐 잘못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셉의 형들이 하나 잘한 것은 뭐냐? 이삭이 야곱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그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이삭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볼 때 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철저하게 외면되어진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에서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되고 나만 외면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그런 미래를 내 것으로 가지고 싶습니까? 성도님들, 그 차이는 뭐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에서는 이삭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날로 하면 결국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참 이 목사로서 가슴 아픈 거는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했는데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십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교회가 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뭐냐?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발부둥 쳤는데도 별로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만 믿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기대했던 변화들, 내가 자식들한테 기대했던 변화들, 내 삶에 기대했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우리 미래를 위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놀랍고 귀한 선택은 무엇이냐?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앞세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돈은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할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떠났더라면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그리고 삶이 그냥 사방의 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라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붙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제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 역사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어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붙어 계셔서 언젠가 정말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그 복된 미래를 자신의 미래로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28절부터 보시면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요셉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통곡을 하죠. 엉엉 울게 되고 30절에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네 얼굴을 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 보시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야곱과 요셉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느냐?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2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렇게 고생했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죽었는 줄 알고 시체와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을 시체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야곱은 편애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아버지 그 편애에 의지해서 왕자병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자신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야곱도 요셉도 시체처럼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엉엉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은 우리들의 부족함 그것들이 맞물려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들의 꿈은 깨어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삶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야곱과 요셉의 이 감동적인 만남, 이런 회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무엇이느냐? 때로는 우리가 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들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고 세상이 짓밟았던 그 꿈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요셉이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바로왕과 만나게 될 텐데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34절 마지막을 보시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하는 걸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요셉이 말년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요셉을 믿고 야곱의 온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보십시오. 430년 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혈통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통일성을 유지하게 됐어요. 한번 보시죠. 200만 명으로 자라났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에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어떤 근본, 신앙의 어떤 그 어떤 가장 신앙의 본질을 그들은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에 살았으면 당연히 동화되어야 되잖아요. 200만 명인데 당연히 동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200만 명으로 자라면서도 애굽의 문화와 신앙에 철저하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그들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해서 이 고센 땅은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여기는 비옥합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믿고 내려왔던 가족들을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목축하는데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잘못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철저하게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철저하게 동화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축업을 계속하도록 해서 어떻게 됐죠?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업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여전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이 뭐냐?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깝습니다.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곳이 그 어떤 애굽 땅 한참 내륙으로 들어갔다면 출애굽했을 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오다가 중간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어떠냐? 국경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기가 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선택을 누가 해주느냐?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도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나도 한번 공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런 야망들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뭔가 좀 내놓을 수 있는가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공헌, 그리고 주초를 놓았습니다. 초석을 놓았던 인물입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고센 땅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통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으면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국경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2013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한번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고센 땅은 앞으로 펼쳐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폐퇴하는 영적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 저 우리 내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고센 땅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때 하나님,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여기에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외형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 놀라 부흥을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부흥의 결과물들이 우리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렸던 그런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어서,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꼭 붙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있는데 저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그 미래를 위해서 나도 한번 공헌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 함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구 땅을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놀랍게 부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